자, 오늘 7장입니다.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내드린 그 재앙에 관한 도표는 꼭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미로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재앙이 총몇 개죠?
일곱 가지요?
나팔 재앙도 나오고 대접 재앙도 나오지만 그 나팔이나 대접은 사실은 인 재앙 안에 그냥 막 배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본다면 재앙은 그인 재앙이 전체적이고 나머지는 안에 꼬맹처럼 그 안에 자세하게 그냥 끼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 관한 기사가 계시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그 부분은 그렇게 주목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시록은 장래 이 땅에 있어질 어떤 뭐 재앙에 대한 글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이 땅에 어떤 재난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진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은 8장에 나와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7장은 이거 뭘까요? 6장은 재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8장은 실제로 재난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7장은 왜 끼어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목표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버덕버덕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중간에 자꾸 엉뚱한 얘기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6, 7, 8 석장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장은요? 7장입니다. 장차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중간에 끼워 놓은 이 7장을 주목해야 되지, 6장, 8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6장은 필요하다면 일부분은 무시해도 되고요. 8장은 더더욱 무시해도 되지만, 7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6장, 8장. 재난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내릴 것이다. 그럼 7장의 핵심은 뭘까요? 좀 봐오셨으면 이야기가 되고 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좌우간 한번 해보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내면서 재앙이 이렇게 임한다. 그런데 중간에 7장 얘기를 넣어놨으면 이거 무슨 얘기 넣어놨겠어요? 짐작으로. 예, 이 재앙이 여러분들과는 관계 없는 점이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 게 7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고 살라고 하는 얘기가 7장이고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6장과 8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참 신경 써서 읽어주기를 바라고 힘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 7장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장을 만약에 전체 요약인데요. 이걸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면 몇장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랑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전체 7장 다 읽어보세요. 이러면 좋아요. 지금 읽어보라 하면 좀 그럴 테고요. 두 장으로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한 그림은 주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요.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땅에 재앙을 가져오려고 하는 6장에 나오는 그 인재앙을 담당한 천사들의 모습, 말탄자 이런 모습이 그려져야 할 터이지만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언급 안한 천사 하나 있습니다. 다른 천사, 그건 뭐한 천사인데요. 지금 요런 천사들의 모습들을 쫙 그려내는데 그 가운데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천사 모습. 어떤 천사일까요? 아,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하는 천사. 이게 주인공입니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천사가 인을 들고 등장하는 천사죠. 이런 그림을 한 장을 아마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배경에는 뭐가 나오고요? 14만 4천이나 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그려야 되겠죠. 그런 그림을 하나 연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또 하나는요, 천상에서 찬송하고 환호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 하나 그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환란이 닥칠 것에 대한 그림이고, 하나는 그 환란을 다 이기고 난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있는 모습, 요 두 가지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7장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 본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부분 부분을 좀 살펴보십시다. 1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람을 붙잡고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바람이겠어요? 막 환란에 대한 상징이겠죠. 이걸 천사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겪는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란도 하나님께서 허용해야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이 환란조차도 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2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땅과 바다를 해할 내 천사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땅과 바다와 바람. 이게 총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할 어떤 그런 환란이나 고난에 관한 것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식하게 되면요. 비록 환란이 온다 해도 견뎌낼 용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잠시 대기. 언제까지요? 뭐가 차요? 인을 가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인을 칠 때까지는 대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을 치기까지는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을 쳐가 없다는데요. 그럼 인을 친다는 의미가 뭐죠?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도장 찍는 게. 소유. 뭘 생각하면 되죠? 아, 네 내 거다. 옛날에 그 자축이나 짐승들은 전부 낙인을 찍잖아요. 그죠? 표시를 합니다. 그게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표를 다 할 때까지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를 해버리면 이 입맞은 백성은 그 환란이 닥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면제하거나 환란이 전혀 닥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딱딱 분간해가면서 결국은 자기 소유는 자기 소유대로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지키겠다는 뜻이죠. 어쩌면요 환란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찍어가지고 전부 바깥으로 대피시켜버리고 남아있는 놈들만 전부 재앙을 퍼붓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겨나가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그걸 전부 그 피해가지고 세상을 던지고 환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조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 휴거를 강조하는 분들의 오해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전부 싹 뽑아올려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인간들만 죽어봐라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챙기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맞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이것 때문에 여성분 조용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면서 또 이해를 그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나왔지만 14절에 보시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는 자들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 겪는 게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조금 건너뛰어서 9절 가십시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하는 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참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웨딩드레스가 하얀 옷이죠. 그거 뭐 꼭 입어봐야 됩니까? 비싸기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못 입어본 사람은 아 다 키우고 나이가 들었으라도요 한번 입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들어있는 모양이던데. 그럼 이 흰옷은 무슨 천으로 된 거죠? 비단이에요? 아니면 무명이요? 무명이 생각하면 별론데. 세마포요? 세마는 마죠, 마. 성경은 주로 세마포가 많이 나오는데, 이 흰옷 재료가 뭐예요, 이거? 아, 몰라요? 또 물어보자.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옷 입어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러면? 흰 옷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듣기에 좋으라고 흰 옷이고 이해하라고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은 재료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값으로 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옷입니다. 그게 어떤 옷일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비단이면 그게 무슨 비단이 있겠고 그게 무슨 세마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에 대한 상징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적어도 어린 양의 목숨과 맞바꾼 옷, 이거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잃은 건지 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잃어버린 옷입니다. 근데 그걸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흰 옷 입고 뭐예요? 2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아 10절에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그거 뭐합니까? 찬송 부른다는 얘기네요, 그죠? 찬송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괜찮겠는데 목이 좀 안 좋거나 음치는요?
상관없대요.
왜 큰 소리입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면 큰 소리 잘 안 나오는데요. 이 큰 소리는요. 감격에 겨워서 외치는 소리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흰옷 입고 감격에 겨워서 노래 부르는 그것이 앞으로 장차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 감격하는 내용이 뭡니까? 10절 요거는 복음성경에 우리 자주 보는데 있다 그죠? 어, 노래가 좀 이상하다. 이 천사 노래가 아니다. 내가 할까요? 넘어갑시다. 아니, 또 그럽니다.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모든 천사들이요. 12절. 12절 이거는 노래 있어요? 있어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참 불행한 분이니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기 악보하고 가사하고 준비해 가지고 그 메시아의 마지막 곡 마지막 끝에 두 곡을요 꼭 좀 들어보세요. 꼭 좀 들어보세요. 이거 해보라고요?
위에 나는 아는 분 좀
이영지 선생님 알아볼까? 옛날에 이걸 성가대에서 하니까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부른 노래를 지금 꼬맹이들이 갖다 불러요. 그래서 기본 그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저기 녹음기를 들고 오려고 하다가 아침에 좀 서두른 바람에 그냥 오긴 왔는데 저 잊지 마시고요 그냥 듣기만 해가 안됩니다. 악보하고 가사를 준비해서 그 메시아의 마지막 두 곡, 마지막 중에 끝에 아멘이 붙어서 그런데 그거 제하면, 여기 마지막 그 앞에 곡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건지 꼭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곡인데 제가 좀 시원찮아서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이 부른 건요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참네. 찬송가가 아니에요. 꼭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제가 여유가 있으면 저 준비를 한번 해가 올게요. 그런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가는 그런 곳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또 보기 15절부터 17절 여러분 요거 15, 17을 읽으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 요 어느 부분이 가장 감격적이라고 할 만할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워낙 많아서 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어느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 많이 우셨나 보네. 나지사가 또 지금 목사님은 가고 저 뒷자리 왔는데 아니 남이 뭐라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겠다 감동적이다 그런 걸 한번 짚어보세요.
눈물입니다.
많이 우셨던 분들요. 그리고 그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아팠던 분들은요 이 눈물 씻어준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그 참 좀 옆에서 믿는 형제들이 같이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또 신랑이 좀 위로도 해주고 그래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참 쌓인 게 많은 분들은 눈물 닦아준다는 게 제일 나을지도 모르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굶고 헐벗었던 사람들은요?
줄이지
않고, 요게 제일 나을 거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추방당해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시라 하는 게 이게 제일 와닿을 거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어느 표현이 가장 감동적이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16, 17은 좀 결과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 이런 복을 이들이 누리게 되느냐 했더니 그 원인은요,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가는 표현과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같은 표현일 겁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어디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눈물 닦아주는 거나 줄이는 거나 장막 치는 거나 그건 다 결과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울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기 뭐 가끔 텔레비전에 그런 장면 나오죠. 정말 좋아하던 탤런트를 우연히 만났다. 옛날 어떤 아이들은 저기 서울 가가지고 어쩌다가 악수 한번 하고 내려오면요, 손 안 씻는데 그 손 어떻게 씻어요? 평소에 참 좋아하던 탤런트나 배우를요, 한번 만났다. 만난 거 뭐 주는 거 있어요? 사인요?
옛날에 어떻게
사인 그거 뭐 종이 어린데 그거 받아 뭐한대.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한번 잡은 손 씻지도 안 한다 그러고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요, 아예 뒤를 막고 안 보려고 두려워 떨었던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만한 감격이고 복일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 자, 이제 저 부산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감격이고 복 아닐까 싶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가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지, 거기서 뭐 내가 이런 걸 얻고 저런 걸 얻고 누렸어,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해가 좀 잘 되시나 모르겠는데요. 제발, 막 지나가니까 할 수 없는데, 연애를 제대로 한번 해야 이런 걸 빨리 이해를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기쁘죠?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 반응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아시는 것 같네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이 내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연애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걸 꼭 붙어 앉아 간다는 소리가 이대로? 이대로?
죽고 싶다.
아, 죽고 싶대? 이대로? 이대로 죽고 싶다나 이대로 막 영원히 있었으면 하는 거나 같은 의미겠지. 밥도 하기 싫고 묵기도 싫고 다른 거 다 하기 싫어요. 시간 없는데 언제 밥 먹고 그거 갈 필요가 어디냐. 그래서 가만히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네 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저는 연애를 한 3년쯤 했는데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연애하는 놈들이 극장 가는 거 난 이해가 안 돼요. 바빠 죽겠는데는 아니고요. 쳐다보기도 아까운데 어디고 저 앞에 화면 보고 앉아 있어요. 바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애하면서도 극장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느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실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땅에 쏟아지는 환난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 환난을 이겨내고 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힘받아서 이거 이겨내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잘난 모습이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7장은 꼼꼼하게 공부하고 저기 6장하고 8장은요. 아 그냥 그냥 뛰어 괜찮습니다. 관계없는 얘기 이거 자세히 볼 필요 뭐 있어요. 혹시 15절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아씨 잠을 언제 자고 네? 밤이고 낮이고 이건 맞아요. 같이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관계없어요. 왜? 이게 감격이고 기쁨이기 때문에요. 아 맨날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뭐하는데 뭐 하려는 거 아니고 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끊임없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대략적으로 훑어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도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그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하고요. 9절에 가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좀 자세히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같은 무리냐 아니면 다른 무리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참 많이 됐습니다. 14만 4천하고 그 구절에 나오는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건 숫자가 하나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셀 수 없다고 표현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죠. 그리고 14만 4천은 엄밀히 보면 유대인입니다. 능이 셀 수 없는 무리는요? 각 나라와 각 족속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무리로 보는 겁니다. 왜 같은 무리냐고 하니까, 앞에 나오는 14만 4천, 유대인 14만 4천 가는 것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지,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논쟁이 참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해도 이것은 공히,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는 점에서 이거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요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밀어놔놓고요. 그 앞부분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모두가 재앙을 안 받고 가령 돼서 일부는 재앙을 피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이 그 요한의 독창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또 있을까요? 이 생각이.
말씀하신 거 보니 그 이제 없으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 있죠 그러면? 창세기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도 가고 먼저 방금 출애굽기죠.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릴 때도 일부 고센 지역에서는 그걸 싹 피해갔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유월절 얘기도 마찬가지죠. 전역에 장자는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발라둔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전부 건너뛰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참고로 여러분 에스겔서 9장도 꼭 한번 보세요. 에스겔 9장에 보면 먹을 찬 사람이 나옵니다. 옆구리에 먹을 차고는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가 전부 먹칠을 하는 겁니다. 먹물은 사람은 넘어갑니다. 거기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라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이야기는 이게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다른 곳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초대교회에 이런 계시록이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런 계시록과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한 계시록만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이 어디서 전혀 근거 없이 따온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단독으로 특별 계시를 받더라도요.
말씀에
예, 그 계시가 성경 말씀하고 통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 계시다 아니다를 판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과 아무 관계 없는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거든. 아 요거 마귀의 장난이구나 하고 버리십시오. 최근에 그 가장 대표적인 계시가 이런 겁니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월 며칠 오시겠다고 계시가 내린 겁니다. 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진짜 많은 사람이 따랐죠. 그 계시가 또 젊은 아이들에게 내렸다네요. 아이들이 받은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성경 어디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했던 이야기를 아이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뭐 말하기 나름이죠. 예수님이 그때는 모른다 했는데 지금은 정말 때가 나됐기 때문에 특별히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특별이고 머시기고 간에 성경 말씀하고 안 맞네 싶거든요. 무조건 버리세요. 꿈에 정말 특별 계시를 하나 받았는데 복권 당첨될 계시였다. 복권 사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본대로요? 혹시 될지도 모르잖아. 되면 돈이 엄청난 돈이 생길 건데 그런 게 계시로 나오냐고요? 아 성경하고 맞춰보면 되잖아요. 성경하고 맞춰보니까 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재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살아갈 생각도 말란 뜻입니다. 혹시 뭐 가끔 계시 잘 받으신 분은 참고하셔요. 우리 집에도 계시를 가끔 받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계시가 꼭 지나간 것만 아니더라.
꿈이요. 이렇게 오는 것들이 꿈이 맞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또 이거 특별 계시가. 점쟁이가 말을 하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든지 간에 성경 말씀하고 아니라면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 이거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혹시 그 또 들었더라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 내려오는 거. 그 환상을 세 번이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부정하다에 않다고 말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은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 환상을 세 번이나 보거든요. 그쯤 되면 베드로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엔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요. 저 성령님이 보내라 가서 들어오래가 우리가 왔으니까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시다. 갑니다. 가면서 그 꿈하고 이거하고 연결 못 시켰을까요? 저 꿈의 의미가 이방인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못합니다. 가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쫙 모였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요. 성령이 임하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요. 베드로가 성령이 지금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못 깨닫습니다.
분별할 영이 없.
아, 분별할 영이 없다기보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었었는데 사도행전 나중에 그 부분을 꼭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아 이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느냐는 말이죠. 내리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참 그 감동적인 구절은 제게는 감동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는데요. 말씀이 생각났더라. 우리 주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에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 구절이 붙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생각 딱 나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환상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했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환상도 되어가는 모든 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키워드가 되어 풀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막말로요.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은 없는데 계시만 받아가지고 날뛰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자, 말씀을 읽기 전에는 계시도 받지 마세요.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계시가 뭔지도 모르는 게 이 정상일는지 모릅니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안에 다 파트나는데 불안한 건 안 보고 맨날 찾아봐가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공부는 안 하는 게 맨날 쌤 찾아봐가 쌤 이거 저 쉽게 공부 잘하는 방법 없어요? 저한테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전 늘 그렇게 답했습니다. 가서 공부나 해라. 아, 그게 정답이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서 방법을 묻는 아이에게는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조금만 가르쳐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안 하면서 요거 어떻게 한꺼번에 쉽게 하는 방법 없나요? 하고 묻는 아이에게 정답은요, 가서 공부해야 했나? 이게 답입니다. 보라는 성경책은 안 보고 자꾸 내 달려가 하나님에게 계시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답이 뭔데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는데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답변은요 가서 성경에 읽어 봐라. 그 얘기일 가능성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십시다. 그 옛날에 어떤 사이비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숫자는 14만 4천밖에 안 된다. 근데 너 교인들 지금 다 합쳐봐라. 얼마고? 몇십만이 넘잖냐. 그 다 막 구원 못 받는 기다.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러면서 사람들 유혹을 했거든요. 사람들 꼬시켰더니 많이 갔습니다. 요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알았어가 아닙니다. 왜 요새는 그런 소리 안 할까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14만을 넘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전체 숫자가 교인수가 이미 그걸 넘어가니까 그런 소리 했다가는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은 신흥 종교를 일으키는 교주에게 아주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요.
숫자가 네. 우리가 성도라 해서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가면서 그래가면서 또 이 안에서 이 안에서는 가짜도 많이 들어있다 이래가 공갈을 쳐댈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 14만 4천에 대한 숫자는 면밀히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지파별로요 그 숫자를 헤아리는 데가 그 민수기에 처음과 나중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지파별 숫자하고 여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똑같아요.
예, 지파별로 똑같아요. 민수기는 지파별로 숫자가 많이 차이 납니다. 심한 경우는 배 이상 차이도 나거든요. 거기는 지파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12지파가 다 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상징이라는 의미죠. 지파별로 숫자가 다 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12지파는요 지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없죠? 12지파 중에 이름이 안 보이는 사람. 지금 들여다보고 법 찾아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데
지파가
예, 단이 없어요. 또.
근데 단 자리에 문화세가 들어간 것 같아요.
단 자리에 문화세가 들어갔다고요?
네, 문화세가 원래 요셉이 야곱이 요셉의 조화들을 자기 아들로 인정에 판단시켰는데 에브라임은 안 나오고 요셉만 나왔잖아요.
잘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요셉 지파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빼야 되죠. 므낫세까지 단이 들어가고 요셉은 그냥 들어가고.
그러니까 원래 열두 지파인데요. 열두 지파에는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네.
요셉 지파가 있는데 나중에 요셉 지파가 없어지거든요. 네. 뺍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두 지파가 들어와요. 아들 둘이요. 그렇죠. 그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죠. 그럼 전부 몇 지파 돼요? 13 지파가 되는 겁니다. 13 지파가 되는데 요수아에서는 여전히 12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레위 지파를 떼내버려요. 레위 지파를 땅 나눌 때 땅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레위를 제외하고 또 열두 지파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에스겔스에 가면 거기 지파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가 에스겔 48장입니다. 거기에 열두 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레위 지파를 뺀 열두 지파가 나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요셉 지파가 있으면 사실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합쳐서 부를 때 요셉 지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셉 지파를 넣어놓고 므낫세가 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편의상 열둘을 말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열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정확하게 언급한 것도 아니고 수치도 똑같이 12,000명씩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수치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순서도 약간 문제가 있죠. 보통 지파 이야기할 때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르우벤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르우벤을 제치고 유다가 앞에 나와 있거든요.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아, 유다가 실적이 많아가지고.
그 일 자체를
유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어려울 때에 마지노릇을 합니다. 유다가 몇째죠? 셋째요.
셋째가 시몬. 시몬 레위.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 예, 예, 넷째입니다. 넷째 유다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르우벤은 사고 쳐가지고 마지노릇의 힘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레위하고 시몬은 세겜성에서 뺄란 짓을 해가지고요. 그 저 남자들 다 죽이고 뭐 이런 잔혹한 짓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눈밖에 벗어났고요. 그 다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다음 아들이 유다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을 때 그나마 살리려고 애썼던 그것도 있고, 그래서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때 큰 일을 쳐내죠. 결국은 유다가 마지 역할을 해냅니다. 하고 어려울 때 그걸 해냈고, 그리고 결국은 유다에게서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유다가 제일 앞에 나선 것은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숫자는 정확하게 14만 4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메시아 왕국에 나오는 성도들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할 유대인의 숫자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신약에서는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만 따로 대우하거나 유대인을 그 뭐라 그럴까요, 따로 대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요, 구별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유대인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그 무리들이 이제 9절에 가시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아 하늘의 별과 하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걸 다른 표현을 바꾸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이러면 되고 그 앞부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라고 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구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라고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복을 이야기하셨고 또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보면 뭐 얘기가 간단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 미국을 여러분 우리 흔히 저기 인종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인종이 다 모여있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천국은요? 시대까지 감안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각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 된 곳. 여러분 교회가 하나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인종과 관계없이요. 인종과 남녀 구분 없이 다 하나인 것. 교회가 이 땅에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제 김진홍 목사님이 분석을 하셨어요. 내 교인이 100명될 때 나는 내 교인이 100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대한 이 세계에 있는 교인이 다 내 교인이다.
네.
구체적으로 살아간다.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다 하나일 건데 뭐. 그럼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도신경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교회는 하나다 그 말 있나요? 보세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거 맞나요? 그럼 안 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잘라야 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다 별개예요.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거 잘라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공회, 그게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교회가 각각이 아니고 그거 전부 다가요. 거룩한 공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구 교회, 그거 말 잘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몇 개 모였어?
저는 우리 교회 몇 개 없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
그거는 큰일 나죠. 거룩한 공의를 안 믿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근데 왜 카톨릭의 교원 중에 딱 하나 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잖아요. 아무데나 가도 되고.
그래도 저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영세갖고 그걸 해놓고 아무 데나 그 지역적으로 갔죠.
아, 뭐 그런
교회도 교회도 사실은
그런데 일단 여기서
오늘
까지도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개척해야 된다는 의미로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근데 이제 이래 전락하니까 편한 거지. 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에 교회다가 적을 두고 여기서 청소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러니까 그게 접어놓고 그래서 그럼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종과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뭐 그 안에 전부 하나다라는 개념은 여기 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것도 표현이 좀 달랐지 않고요. 물론 지 교회에서 충성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어떤 경우에라도 한 형제 하나 됨 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건 딴 데서 적용하기보다가 믿는 형제 간에 이 벽이 안 생기거든요. 우리끼리, 너희끼리 자꾸 이렇게 구분 안 되도록 이거 참 주의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십시다. 어디가니 설명이 다 됐는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묘한 표현 하나 더 보십시다. 17절요. 거기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 나오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큰일 난 소리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야 뭐 대립이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짐승입니다. 앞에 한 놈이 가면요, 그걸 졸졸졸졸 따라가가지고 하다못해 제일 먼저 간 놈이 절벽에 떨어지면 뒤따라간 놈들이 그대로 갖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데 목자가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자도 없는데 어린 양이 앞장서가지고 간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양은 어떤 의미에서 그 뭡니까? 독자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뭐 어디 공격이나 뭐 단지성하고 싸울 능력이 전혀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어떻게 본다면 이건 굉장한 역설이죠. 이 어린 양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요?
어린 양이
예수님 어린 주인들이 그 시퍼가는 세리인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 예수님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어린 양이 가니까, 여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본래는 그냥 어린 양이랑 예수님으로 같이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요, 이리와 늑대가 우글우글 거리는 데서 뭐로 살고 있느냐 하면, 이게 어린 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속에 살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얻는 중에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린 양처럼 삽니다. 어린 양처럼 살면 다 뜯어내 캐뿌리고 남을 게 없을 것 같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은요, 역설적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세상을 이길까요?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가 여러분 이겨내겠어요? 돈을 좀 모으려면 거짓말도 좀 하고 속임수도 써야 돈이 모이지, 이실 직구에 가면서 장사해가 그거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육점 하는데 이 고기 맛있어요 하는데 이게 어제 거보다는 맛이 좀 없는데요, 내가 장사 되겠어요? 아 그래요?
생명이 언제나 진실은 드러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참 잘 살 수 있을란지 참 의문스러워요. 저는 충격받은 게 75년대 대구 처음 나가는데요, 신암동 거기 대구에서 여기서 버스를 타면 차가 직행이 신암동으로 들어갑니다. 신암동 같은 육교가 딱 하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어요. 그 육교에 큰 글씨로요, 정직한 자가 잘 사는 사회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충격을 준 겁니다. 정직한 자가 잘 사는 사회를. 그럼 우리 사회는 정직한 자가 잘 사는 사회가 아니란 뜻인데, 해석력이 있었다니까요. 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이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문구입니다. 지금도 그 육교 쪽으로 지나가면요. 지금은 그 글자는 아니지만은 그 육교만 보면 그때 그 글자가 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람 가르칠지 몰라요. 정직보다는 더 중요한 게 처세술. 적당하게 어떻게 처신을 잘 해야 성공하느냐를 가리키는 사회일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어린 양같이 살면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는 분들도 많고 또 이 땅에서 어린 양처럼 살아도 결국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고랑이나 사자처럼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린 양의 후예, 어린 양의 후예인데 분명히 어린 양의 후예인데 사자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들어 계셔요. 문제는 전혀 어린 양의 후예가 아닌 목사님들이 좀 있다는 것이 좀 급증스러운 측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역설, 지는 것 같으나 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이끌어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생명수 샘으로. 이 어린 양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게 실상의 요지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7장을 기억하고 좀 8장을 좀 가볍게 지나가기를 원해서, 8장이 1시간 할애하는 것은 저는 좀 앵통했어요. 8장을 오늘 좀 가볍게 좀 훑어버립시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조금 훑어버리고 바로 9장을 넘어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8장을 좀 보십시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고요한 곳이에요. 시끄러운 곳이에요. 왜 시끄러운데요? 예? 찬양하고 밤낮없이 찬양하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천사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하려고, 그것도 시끄러운 데다가요 또 6장에서 또 잡음을 좀 더 보탰잖아. 인을 뗄 때마다 아 우레 같은 소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천국은 참 시끄러운 곳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고요해졌대요. 왜 고요해졌는지 그 다음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죠.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무슨 변화요?
갑자기 뜨뜻한 것이 평소라면 조용해질 때는 뭔가.
예. 그렇게 잔향이 넘치고 시끄러운 잔치집안 같은 그런 데서 갑자기 쉿 하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5절. 잠시 조용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철학의 성도들은 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도 고난이 안 멈추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는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천사가 그 기도를 떠받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실 때에 그 시끄럽던 천국이 갑자기요?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시각에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올려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시각에는 찬송도 정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 뜻입니다. 잘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이다. 맞아요? 맞아요? 3절을 주의 깊게 보셨는데.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하고 기도는 별개잖아요. 때로는 꼼꼼하게 좀 봐야 합니다. 물론 저기 5장에 보시면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요 다른 향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 향은 뭐예요 이거?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 향로의 향기를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이 금향로는요, 제단에서 드려진 예수님, 제물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 드려가는 그 기도가, 그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받으실 만한 거 있겠습니까만은, 그 기도를 항상 뭐와 함께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물과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제물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고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나 말기나 성도의 기도는 귀한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붙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문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런다 하는데 저 들어보면 그 예수님 이름으로란 말 안 붙이는 기도가 참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구절을 꼭 붙이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서양 사람들 기도할 때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멋지게 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노력 단독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드려지는 거다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 재앙이 나팔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뒤에 쏟아지는 나팔 재앙들은 근본적으로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재앙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이라는 뜻이죠. 이 재앙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여러분 나팔의 용도가 뭐예요? 불어서 알리는 거. 불어서 알리는 거 맞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고, 그 다음에 예비,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와 진짜 심판이 있다는 데 대한 예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이 나팔입니다. 성경에서 뭐 나팔이 여러 종류로 사용됐지만 이 나팔 재앙은, 그러니까 이 땅에 쏟아지는 이 재앙들은 장차 진짜 재앙이 있다는 어떤 경보적인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전체에 안 미치잖아요. 꼭 3분의 1만 자꾸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쏟아지는 이 나팔 재앙이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볍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그러죠? 땅에 쏟아져가지고요.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뭐 합니다. 천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장차 이런 재앙이 임하리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망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초래합니다.
이게 잘 보세요. 그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이겠느냐 말이죠. 사람들이 만든 무기가 이런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많은 행위가 이런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걸 보면, 7번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7번일 것 같고요. 8번은 바다를 망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망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망치죠? 오염이요. 그걸 어떻게? 폐수요? 생활 오수가 아마 강하고 바다를 망치는 주원인일 겁니다. 여러분, 동해 앞바다에 가면 바다 뒤집으면 뭐가 많이 나오죠? 가령 가끔 끈적 올리는 거 보세요. 오만 거 다 나와요. 전에 어디 저 산골짜기 갔는데, 정말 깊고 깊은 산골에요. 나무에 흘러기는 게 전부 비닐이야, 비닐. 비닐은 섞지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를 칭칭 감고 있어요. 저놈 비닐이 땅속에 묻히는 것도 그렇고 바다로 흘러가고요. 고기 잡으면 고기 속에 라면 봉다리가, 쪼가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참 많이 망쳐놓습니다. 근데 또 끔찍한 거는 그 유조선 같은 거 충돌하거나 좌초돼버리면요. 그게 어느 정도 치명타입니까? 엄청나게 오염을 해대는데 이런 현상들을 언급하는 걸로 보면 될까 싶어요. 바다. 그 다음에 10절은요. 물 내려놓죠. 여러분 저게 돈 주고 물 사먹는 게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도요. 돈 주고 물 사먹는 게 지금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어릴 때도요, 가다가 산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요, 그냥 퍼먹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 물을 돈 주고 사먹어야 되게 됐죠? 참냐, 한국이 물이 세계적으로도 좋은 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사람이 다 빼려먹는 겁니다. 지하수 구멍 뚫죠? 자연 상태에서 지하수 몇백 미터 내는 건 절대 오염 안 됩니다. 근데 구멍 하나 뚫어가 방치해버리면요? 그 구멍 타고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바로 오염되죠. 자연 정화하려고 그러면 몇백 년이 걸린답니다. 그럼 구멍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뚫려 있을까요?
온천,
목욕탕, 집 지을 때도 뭐 웬만히 좀 괜찮다는 집은 한 구멍씩 뚫어버리거든요? 그래가 그걸 책임을 완벽하게 져주면 되는데, 뭐 적당히 내밀어버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오염시키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달별이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이 해달별도 엄밀히 말하면 해달별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나라에 혹은 지상에 큰 변화를 말할 텐데 이게 3분의 1만 흐려진다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저 대기오염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 능력 참 대단합니다. 하늘에 구멍을 내니까요. 누가 구멍 뚫었어요? 영국의 어느 학자가 그런 말을 썼대요. 지구는 피부병을 앓고 있다. 그 피부병을 일으키는 가장 악질 바이러스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피부병이 뭐예요? 공장 만들어가지고 대기를 뿜어 올리는 이게 피부병입니다. 지구로 본다면요. 대기를 오염시키는 게 피부병이고 땅속으로 막 뚫어가지고 지하수 오염시키는 거 요것도 지구 전체로 본다면 피부에 해당됩니다. 피부에. 여러분 때는 피부예요 아니에요? 때. 목욕탕 가서 밀어가 벗겨지는 때 그거 피부입니까 아닙니까?
피부에서 붙여놓은 거니까.
피부하고 하나입니까? 분리된 겁니까? 분리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몸에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게 피부입니다. 대기는 지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막 갖다 풀어대고 이러니까 지구 전체로 볼 때 이건 피부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한적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3분의 1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구역, 저게,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것도 하나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화가 닥치면 아 큰일 났다. 아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아 그럼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 아닌가요? 땅에 거하긴 하되 땅에 속하지는 아니한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화가 닥친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담긴 책이 한국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 착 퍼진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요. 예, 1999년 지구 최후의 날 뭐 이런 책이요. 그거 보셨어요? 재밌어요? 무서워요?
그냥 봤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본 이유가 뭐냐면 교무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술렁거리더라고요. 그 책 때문에. 근데 뭔 얘기가 있어서 저러나 싶어서 봤거든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직장 단위로 모아놨을 때에 비교적 학력이 높은 모임입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 책이길래 저렇게 술렁거리나 싶어서 쭉 봤더니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제가 본 느낌은 그거예요. 아니 뭐 뻔한 얘기 갖고 왜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책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한번 시해보고 끝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두려울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전수적인 분위기 같아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다는
지선이 그거 웃지 않은데 80년대인데 아, 그 책,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책이 80년대 초반에, 예, 그때 많이 돌았어요.
그 우리 학교 졸업하고 이제 봤는데, 그리고 있는 살라에 1990.
아, 계속 갔구나.
예, 예. 계속 갔는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서 이제 사이비에서 뭐, 정말 이렇게 된다, 그거 뭐, 이렇게 한 바람에, 그 바람에 그때 한번 또 수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상당히 오랫도록 줬네, 그죠? 근데 그게 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맞을까? 뭐
그런 거는 그런
거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른 표현 바꿔주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오늘 어째야 돼요? 화가 나고 싶으면 안 될 텐데. 그 열매 보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오시는 대로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오실 것처럼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이 보여주는 것은 저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이 되면 이 과학이 사람들에게 어떤 아주 문명사회를 일으켜서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건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8장이 언급하는 이것들이요. 과학이 발달된다고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는 재앙에 대한 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편해지고 나은 건 틀림없는데 그 편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재앙을 가져다 주죠. 자동차 그럼 없이 산다는 거 상상 불가능하죠? 근데 대기 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어떤 재앙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 8장은 가볍게 보십시다.